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주님 앞에 있음이 저희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과 달리 11월 말쯤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탄절, 주연절, 또 사순절,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부활절 후 일곱 번의 주일을 보낸 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또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는 12번의 창조절이 있은 후에 다시 대림절로 이어지는 신앙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 예전 색깔도 보라색, 흰색, 또 초록색, 빨강색으로 바꾸며 각 절기의 내용과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신앙의 포인트, 성도가 힘써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적, 성서적 배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맹렬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퍼져가는 들불처럼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시대에도 사사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개입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을 거룩한 수줍음,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성경 속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주동해서 나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신은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해가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성령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달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조용하게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주님은 동방 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의 경배와 축하를 받으며 조용히 이 땅,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반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는 달리 강렬했고 인상적이었으며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며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록과 따스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봄을 넘어 열정의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적으로도 생명력이 넘치고 또 평안과 자유함 또 진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계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성경적 또 역사적 배경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는 것,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24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매우 세밀합니다. 요한은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사진을 찍듯 장면을 묘사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긴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락방 식탁에 제자들과 둘러앉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사역과 이별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어리고 자충우돌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죽음의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제 잠시 후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삐끄덕거리는 마을바다 또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 제자들의 그림자가 그들의 욕망처럼 춤을 출 때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 중 가장 길고도 서정적인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의 길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 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 경쟁하고 자리의 다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어리고 철없는 자식을 남겨두고 이별하거나 눈을 감아야 하는 아비, 어미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점점 무거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도 점차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다시 나귀 곁에서 세상을 다 얻은 양 잔뜩 고무되어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점점 수그러들고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며 심각해집니다. 특히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쿠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별을 말합니다. 3년 동안 배와 그물,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며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은 홀연히 떠나고 자신들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파산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합니다. 저희 집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6년 전 새끼 고양이 때부터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함께 지내고 1년 채 안 되었을 때 저희 첫째가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며칠 보이지 않자 고양이가 퇴행한 듯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변을 잘 가렸는데 아무데서나 오줌을 누고 고양이가 원래 도도하고 까칠한 동물인데 마치 강아지처럼 사람 주위를 맴돌고 또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다행히 2주 정도 지나니까 안정되긴 했는데 아마도 자기를 잘 돌봐주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둘째가 올해 집을 떠나 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사자나 이 엄마보다도 다들 고양이 걱정을 먼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갓 미물인 고양이도 늘 돌보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퇴행하며 이상 증세를 보이고 또 멀리 떠나는 사람도 그런 고양이가 그리도 마음이 쓰이는데 하물며 3년 동안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진 것 같고 또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이 없어진 것 같은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소위 멘붕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 얼마나 애틋하고 안쓰러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저 어리고 천지분간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더 격하게 박해를 가할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문자적으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선 피고를 돕기 위해 선정된 변호사 혹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된 상담사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돕는 자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색 투명한 빛이 일곱 개의 빛으로 구분되면서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자체를 빛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상황과 사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양 은사로, 성품으로, 열정과 온유함, 기쁨과 평안 등 다양한 형태와 또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혜사, 곁에 오셔서 보호하고 돕고 상담해 주시는 모성적인 모습은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곁에서 돕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도록 다이나믹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역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었지만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수가상 여인과 삭개오와 같이 소외된 인생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병들고 좌절한 사람들을 고치며 일으켜 세우는 치유자, 위로자,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오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자들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부활과 재림의 사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 있다라고 소개하시면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또 성령을 특징 짓는 가장 적절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밝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주신 심오한 진리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당시 제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아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기억해냈고 반추하며 진리들을 깨달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바로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특히 복음서의 경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도 그 기록 연대가 주후 60년 이후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주후 9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에서 기록했던 그런 기록물이나 녹취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무려 30년, 5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이 넘치고 또 생생하며 심오하며 정확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성령 파송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믿음의 지식과 또 성령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적 율법주의와 또 헬라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비진리가 성도들을 미혹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이렇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어려운 신앙 환경에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또 든든한 후원,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위대함을 알았더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할 뿐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부재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아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일 때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이후에 더 실제적으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존재감을 더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더 순종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신비적인 연합을 알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날은 오순절 이후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시절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00여 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종교는 신비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은 학문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넘어 경험을 통해 체험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성령님께서 각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날을 통과했고 또 이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우리들끼리의 공감이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그날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라면 빨리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고 예수님의 부재를 채워주는 따스하고 든든한 후원자,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삶의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목이 베어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내적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간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령 행전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뉴턴은 하나님을 거인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세계를 바라보며 만류 인력과 같은 많은 과학 이론과 수학 공식을 작성했습니다. 유한하고 우둔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은 더 이상 거룩한 수줍음으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고 고아와 같이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엄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재림의 그날까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용사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힘입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